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25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중국군의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16 전투기 각각 6대와 2대, 윈-8 대잠 초계기 1대, 윈-9 전자전기 1대, 그리고 홍-6 전략폭격기 2대 등 총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섬 남쪽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함정, 미사일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이 같은 활동들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타이완 해협에 항공기와 함정 등을 거의 매일 보내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과 강력한 양국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밀레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의 민주적 제도가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밀레이 당선인이 경제 문제, 역내와 다자간 협력, 인권보호, 식량 불안정 문제 등을 포함하는 공통의 우선 과제와 관련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 형성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밀레이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경제국인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협력해 우호 증진과 상생 협력,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 주석이 축하와 행운을 빌어준 데 감사한다면서 중국 국민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약 등을 이유로 중국과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오늘 더 많은 국경 검문소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지 시각 24일 0시부터 검문소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주세피 검문소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검문소를 폐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르포 총리는 지난 20일 운영 중인 한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9개의 검문소 가운데 4곳을 18일 폐쇄한 데 이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같은 조치는 이달 초부터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여행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난민 등 600여 명이 러시아를 통해 입국하는 등 망명신청자 유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주로 예멘,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출신 난민 유입에 러시아 정부가 연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입국자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해 지난 4월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주둔 미군이 이란 연계 세력으로부터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전쟁권한법에 근거해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민병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연쇄 공격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으로 미군 병사들은 다쳤고 미군은 물론 함께 활동하는 연합군들의 생명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계속된 이 같은 공격들과 향후 관련 위협에 대응해 최근 미군이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연계 세력들이 사용하는 시리아 내 시설들에 표적화된 공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미군 근접 항공지원기 AC-130 고스트라이더를 동원해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무장단체가 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은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내용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공식 위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대북 감시, 정찰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 군사 합의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효력 중지 조치로 군사 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군사적 조율과 투명성,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기술 협력을 또다시 일축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동맹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국방성은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비하하면서 한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입장을 내고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이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추가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방성 성명을 통해 내놓고 있는 이런 구두 파기 선언과 동시에 북한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파기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지켜본 뒤에 일부 조항에 국한했던 효력 정지를 나머지 조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이 예상됐었다며 추가 위성 발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선 한국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빌미로 한 책임 전가 방식으로 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자신들의 정찰위성의 정당성도 적극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자신들의 군사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것 같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나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하고 전방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와 정찰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불리한 합의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 조치한 조항도 바로 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이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한국 측이 효력 정지함으로써 합의 자체가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리한 조치가 대한민국이 그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남아있는 거는 북한에 불리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모든 조치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홍민 박사는 북한의 사실상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17년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회귀했다며 남북한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박사는 2017년까지 북한은 단거리급 전술 핵무기 다종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전방의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술 핵무기 실전화를 이룬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함께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무기를 통해 동시적으로 위협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위협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알수 없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이제 행동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좀더 이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지금 생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전방 배치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이루어져 온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부대 배치 모습을 노출하거나 포사격 훈련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을 가장한 총격 등 소규모 도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같이 보고하면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애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1시간 이상 앞두고 발사를 진행한 데 대해선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공식 위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궤도 안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주군 소속 제18 우주방이 되는 22일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통해 만리경 1호에 부여된 위성 번호와 인공위성 식별 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리경 1호의 위성 번호는 58400, 식별 번호는 2023-179A입니다.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위성 번호는 미국 우주군이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관리하는 식별 번호는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 번호로 우주군의 위성 번호와 마찬가지로 지구 상공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부여됩니다. 특히 이 식별 번호에는 발사 연도와 함께 그해 쏘아 올려진 위성의 차례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따라서 식별 번호 2023-179A는 만리경 1호가 2023년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로선 사실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만리경 1호의 단축 고도를 493km, 장축 고도를 512km로 측정했습니다. 위성이 지구를 타원 형태로 돌때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단축 고도, 가장 먼 지점을 장축 고도라고 하는데 두 고도 모두 약 500km 내외라는 점에서 만리경 1호는 고도 200에서 2000km 범위의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극 궤도, 즉 저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만리경 1호가 저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기는 94분 40초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34분 40초라는 의미입니다. 또 궤도 경사각은 97.42도로 측정됐는데 이는 2016년 발사된 광명성 4호와 같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위성의 궤도 정보를 통해서도 만리경 1호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과 비슷한 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는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것뿐 아니라 지상 기지국과의 정상적인 신호 송수신과 사진, 영상 자료 발신 등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둔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사각 97도, 고도 500km를 겨냥한 저궤도 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리경 1호의 궤도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첩보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위성의 수가 아니라 위성 송신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라며 인공위성의 정상 운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Yeah, I think the challenge for North Korea in making use of spy satellites is not so much the number of satellites, but the lack of opportunity.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위성과 교신하고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위성 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기관과 미한 공조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 KBS 방송에 출연해 로켓의 1, 2, 3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발사는 성공으로 판단하지만 만리경 1호가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는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영국이 국왕 대관식 후 첫 국빈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에버라드 전 대사는 한국과 영국의 해양 공동 순찰이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에버라드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에버라드 대사님,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I think there are two notable points. Firstly, is the amount of money on the economic side. The idea that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국의 영국에 대한 210억 파운드, 약 262억 달러 투자는 상당한 금액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국방 측면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는데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서 한국은 영국 해군의 순찰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고 남중국해에서 법치를 유지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과거 한국이 이런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해양 공동순찰 활동에 나서는 것은 첫 양자 대북 제재 집행이죠. 하지만 이미 일본과 캐나다 등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Yes, that's right. It's not a change in kind, but of degree. The addition of South Korean naval forces will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effort.
해양 순찰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참여는 북한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무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불법 활동을 벌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차단이 가능할까요?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re have been boardings and interdictions.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승선과 차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행하는 데 대한 약간의 꺼리낌이 있는데 북한이 그 점을 악용하곤 합니다. 권한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해상에서 불법 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고 싶어 할지는 다른 문제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이번 다우닝가 합의에서도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영국에게 한국은 얼마나 중요한 경제 협력국입니까?
Trade is already booming. Something like 15 or 16 billion pounds worth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 covers
양국 간의 교역액은 이미 150억에서 160억 파운드, 미화로 187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방향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자동차도 많이 구매하고 서비스 무역도 상당합니다. 양측 정부는 이런 좋은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이번 초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영국 국민들이 가장 공감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On the first question, I think the symbolism is clear and obvious and well understood both in Seoul and in London. This was a significant gesture.
이번 초청의 상징성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한국과 영국 정부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한국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격상하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대관 식후 첫 방문이란 건 외교적으로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영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었는데요. 청중의 반응이 가장 컸던 대목은 영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굉장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죠.
영국 방문 전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가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가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까요?
Well, the second question, how can we join forces, is quite straightforward. It's a question of joint operations by the two navies, and there's some experience of that already.
영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국 해군의 합동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이 일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신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국제법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하죠. 저는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강인하길 매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민감하다는 점도 잘 인식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는 더욱 강력해졌죠. 이미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가 있는데 왜 영국과도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t's not a sustainable diplomatic posture to have strong relations only with one other country. You have to diversify.
한 나라와만 강력한 관계를 맺는 건 지속 가능한 외교적 태세가 아닙니다. 다각화하고 관계망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매우 공격적으로 재편하려고 했고 동맹을 운영하는 작은 문제에 있어 매우 완강했습니다. 기자 언급대로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미한 동맹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선거가 실시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데 영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There are severe limits to what the United Kingdom by itself can do. It's a strong voice against the excesses of North Korea.
무기 개발과 관련해 영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과잉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지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훨씬 더 악화했다는 점이 지난 8월 유엔 인권특사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영국만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화된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는 중단돼야 합니다.
한반도와 오랜 인연을 맺어오셨습니다. 국빈 방문은 영국에서 큰 국가적 행사일 텐데요. 소감은 어떠십니까?
As you point out, I've had a long association with Korea, both North and South. I'm simply very happy.
예, 저는 남북한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런던에서 뵙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방문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곳곳에서 태극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존 에버라드 전 주 북영국대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의와 북한에 대한 한영 공동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가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생의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철옥 씨 등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규리 씨는 제발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아, 자기도 같이 가겠다 하는 거 저랑 오빠랑 너는 집이나 지켜라 이러면서 떨고 놓고 왔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7월 13일.
김규리 씨는 아직도 26년 전 동생 철옥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20살이던 규리 씨가 먹고 살기 위해 도망강을 건너 탈북할 때 14살이던 동생 철옥 씨는 자기도 언니를 따라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을 강물을 헤엄쳐 건너야 하는 탈북길에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규리 씨는 오빠에게 꼭 돈 많이 벌어서 철옥이랑 오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브로커를 따라 중국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던 어린 철옥 씨는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듬해인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의 오지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보다 30살가량이나 많은 남자와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16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상간오지라 한국 사람은커녕 북한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워 조선말도 거의 다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 규리 씨와 큰언니 유리 씨가 수소문 끝에 동생 철옥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분이 없어 언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동생을 설득해 영국에 함께 데려가고자 했지만 중국에 딸과 가족이 있던 철옥 씨는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코로나에 걸려 고열 등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신분 탓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을 수 없었던 철옥 씨는 가까스로 회복한 뒤 결국 중국을 벗어나 언니들이 있는 영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철옥 씨가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습니다. 지난 4월에서야 철옥 씨는 태국을 거쳐 언니들이 있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가족들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 15살에 배가 고파 탈북했다가 25년 만에 다시 피부채 하나 없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입니다. 규리 씨를 비롯한 철옥 씨 가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영국 의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옥 씨의 행방이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규리 씨는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규리 씨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도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규리 씨는 편지에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제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강제 북송된 제 동생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규리 씨는 동생이 탈북에서부터 강제 북송되기까지의 절절한 사연을 설명한 뒤 중국에서 25년 동안 딸도 남편도 있는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철옥인데 어려서 북한을 떠나 북에는 아무 가족도 신분도 없다며 북한 당국은 이런 철옥이를 심하게 취조를 할 것이며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고 병들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서 무덤도 이름도 없이 험하게 돌아가신 저희 오빠의 사례가 있어 동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며 나라를 잘못 만나 태어난 죄 불쌍한 철옥이를 살릴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규리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에서 하던 반찬 가게도 접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에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마침 이번에 그 윤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단은 손편지라도 좀 전해볼까 해가지고 그러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리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지난 4월 철옥 씨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부터 중국 당국과 한국 외교부, 주한미국 대사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등에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을 갖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 포럼에서도 중국에서 북송된 철옥 씨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유엔과 미 국무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철옥 씨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유엔이나 저기 영국, 한국, 미국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규리 씨는 오빠도 탈북하려다 몽골 부근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돼 2002년 함경북도 회령시 정거리 교화소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숨졌다고 전해들었다며 동생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리 씨는 철옥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공안에 붙잡히기 직전인 지난 4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붙잡히는 날 예, 출발하기 한 시간 전인가 예, 저랑 통화했었거든요. 언니 이제는 간다. 이제는 더 이상 통화 못해 하고 끊고 그리고 소식이 없죠. 그다음부터는.
규리 씨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난 1997년 7월 13일 헤어지기 싫어하는 동생을 떨어뜨려놓고 탈북하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또 완전히 넘어가야 할 상황이었으니까 또 더 못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너는 집이나 지켜 하고 저래. 막 뒤에서 따라오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굴쏘가지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지난달 초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 및 수백 명이 강제 북송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을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북송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울먹이던 규리 씨는 끝으로 그저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다른 바람이 없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도 없고 근데 대신 중국에는 본인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의 품으로 좀 돌려보내줬으면 그 바람뿐이에요.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21일 버킹엄 궁에서 주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는 탈북민 박지현 씨가 초청됐습니다. 박 씨는 VOA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에 대한 왕실의 배려에 놀랐다며 이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고위 관리들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박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탈북민은 물론이고 북한 출신으로는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찰스 국왕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모시기를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와 국왕님하고 유왕님 또 대통령님 네 분들 저희를 오히려 기다리시고 저희가 탁 들어갔을 때 국왕님이 갑자기 또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이미 2월에 봤는데 이렇게 또 왔다고 그래서 일단은 기억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뉴멀던에 왔었냐고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뉴멀던에는 안 갔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윤 대통령님에게 감사 인사 드렸고요.
윤 대통령 부부와 별도로 대화할 여유가 있었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이제 강제북송도 겪었고 그리고 영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부인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한국인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긍심이 저희를 이렇게 우뚝 서게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 배치를 보니까 찰스 국왕과 또 윤 대통령 부부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두 나라의 많은 고위 관리보다 더 앞자리던데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일단은 우선 그 왕실이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한테 부부에게 주는 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넘어서 또 이런 영국 땅까지 와서 그래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배려, 상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는 외교 의미로 또 보고 있거든요. 자리 배석이 대사님 있고, 그리고 제가 앉고, 또 그리고 이제 부총리가 앉았잖아요. 저 맞은편에는 총리 와이프님이 앉았고, 그리고 조금 멀지만은 그쪽에 이제 노동당 대표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대외적으로 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외교적 메시지가 아닐까.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또 중시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 가면서 뭐 저희는 좌석이 제일 뒤에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예, 네,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이제 들어왔을 때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특히 그 국왕님이 지난번에 뉴몰던도 방문하시고 탈북민들 만나셨고 이제 북한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저희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아닐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761년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한 금접시 등 무려 4,000개 이상의 제품이 이번 국빈 만찬에 동원됐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와, 뭐라고 해? 너무 그러니까 웅장하고, 저희가 그 이제 국왕님 오시고 다 이랬을 때 저희는 계속 조용한 분위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국왕님 다 앉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여가지고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다정한 그런 자리여가지고 전 참 놀랐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지 않았나. 네.
양옆에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또 북한 대사를 지냈던 콜린 크룩스 현 한국 주재 영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제 옆에 우리 부총리님이 앉으셨잖아요. 그분이 북한을 진짜 궁금해하시는데 만약 제 혼자였다면 다 믿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룩스 대사님이 계셨으니까 직접 또 북한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크룩스 대사님이 이제 평양은 어떻고 이제 지방은 어떻고 이렇게 또 같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했고, 강제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대판 노예제라는 거 우리가 여권조차 없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 외교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정찰기 그 위성 그거 하고, 우리가 그 예전에 이렇게 300만 주민들이 대량 학살로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갔는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특히 지금 북한이 그 예전에 활동되던 그 장마당까지 다 없애고 지금 정부에서 식량을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 정책으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한마디로 저희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북한이 저희한테 선전할 때 우리는 세금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감방 안에 있는 죄수가 세금을 내는 것을 받는다고, 바로 그것이 북한이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고.
네. 만찬에 참석한 다른 영국 귀족들, 또 영국의 고위 관리들 부부와도 환담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왔던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오늘 저희가 참여한 이 자리가 아마도 지금 전쟁으로서 지금 독재자들한테 핍박받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주민들 특히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꿈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자신이 그 갖고 있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들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그 왕실 가족분들 많지 않아요. 그분들도 와서 이제 여쭤보실 때 제가 같은 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희가 감사한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또 좀 울컥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번 국빈 만찬 참석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북한 주민, 저희 탈북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인들,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람만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저희가 그런 고비를 겪어왔기 때문에 또 현재 분들이 그때보다는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꿈 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감이 열려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 버킹엄 궁에서 주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참석한 탈북민 박지현 씨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북한 주민의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캐나다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의 메릴린 구에브문트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합의로 통과된 것이 19년째를 맞이했고 캐나다는 올해도 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이 여성과 소녀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이 중요한 결의안을 지지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결의안의 특징 중 하나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강조된 것과 관련해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캐나다는 모든 국가의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다고 구에브몬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곳으로의 송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앞서 20일 VOA에 우리는 우려스러운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 내 상황을 유엔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와 같이 북한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 국제비영리법률센터 ICNL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상행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책임 문구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전용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19년 연속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나열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제한과 탈북민과 관련해선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ti-Diplomatic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해마다 유포하는 반북한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장,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남포는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도, 신의주는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도, 개성은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 장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8도,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4도, 청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2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먼바다, 서해 먼바다 오후에 2 내지 4m로 파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선박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을 중재해온 카타르 정부가 23일, 24일 7시부터 휴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또한 9시부터, 24일 9시부터 13명의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에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과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인질로 억류한 약 240명의 인질 중 5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질과 수감자 석방이 늦어지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인도주의 물자 반입 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지와 인질 석방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투의 중지가 나흘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오늘 더 많은 국경 검문소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지 시각 24일 0시부터 검문소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주세피 검문소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검문소를 폐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르포 총리는 지난 20일 운영 중인 한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9개의 검문소 중 4곳을 18일 폐쇄한 데 이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조치는 이달 초부터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여행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난민 등 600여 명이 러시아를 통해 입국하는 등 망명신청자 유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주로 예멘,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출신인 난민 유입에 러시아 정부가 연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입국자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1340km가량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해 지난 4월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과 강력한 양국 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밀레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의 민주적 제도가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밀레이 당선인이 경제 문제, 역내와 다자간 협력, 인권 보호, 식량 불안정 문제 등을 포함하는 공통의 우선 과제와 관련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 형성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밀레이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경제국인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협력해 우호증진과 상생협력,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 주석이 축하와 행운을 빌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중국 국민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약 등을 이유로 중국과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의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17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우리는 올겨울 내내 전투를 계속하면서 핵심 기관 시설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대면 형식으로 열린 16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결성됐던 우크라이나 공군력 강화 관련 연합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지상기반 방공망 개발과 관련해 이번 지난 회의에서 이룬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에서 올해 초 겨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에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 스스로 공격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